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거나 자주 중국 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 강북 지역을 가나 강남 지역을 가나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도 중국 동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조롭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마당 프로에 관심이 많은 55세의 한국 여성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55세이지만 저를 55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하고 어떤 이는 39살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은 할머니티가 조금씩 나는데 저는 할머니티라고 눈꽃마치도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본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이렇다 할 병명은 없는데 저는 괴롭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로병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프면서 늙고 그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것이 인생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기공 수련을 해보라고. 저는 그래서 단전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평생 회원하는데 350만 원. 그 외에 기타 20만 원도 들고 30만 원도 들고 또 수시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량과 비교하여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5가 정상인데 6.5밖에 안 되니 수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끔찍했습니다. 수술 시 조금만 수혈하는 것도 끔찍할 텐데 반 이상을 수혈해야 한다니 수혈로 인하여 오는 부작용을 생각하니 정말 인생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룬궁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불가 수련법으로서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나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바람에 중국의 장점인이 탄압을 시작했다는 저는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오렌지빛이 든 것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 후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시더니 어디 다른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느냐고 하대요. 저는 중국 기공 파룬궁을 수련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 7년째 파룬궁을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보다 젊어 보인 이유가 바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을 전수해 주신 이용지 선생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중국에 감사하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정말 나쁩니다. 지구상에서 중국 공산당도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생체로 장기적출을 하여 해외에 팔아먹는 천인 공로할 사실은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여 목숨을 빼앗았고 수련생의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열거하자면 아주 많습니다. 하늘이 그냥 두겠어요?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겁니다. 공산당 탈당 인원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만 봐도 강 건너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을 싫어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SOH 희망을 주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11,750kHz 단파방송 중국시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중국 동포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SOH 희망을 주는 방송 선전까지 해주시네요. 글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청취자분의 글도 기다립니다. 잠시 후 이동영 변호사의 법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주변에서 보증을 섰다가 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증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어떤가요?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가요?
예, 사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심지어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보증에 의한 피해는 흔하디 흔한 일이고 또 그 피해 상황도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보다도 더욱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보증을 써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 보증을 부탁할 때 이것을 매정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돈을 직접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증 부탁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예, 우선은 보증이 무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막연히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망하거나 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제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보증은 참 무서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보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일단 보증제도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주채무자와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그 돈을 갚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에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두 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는데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조차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돈을 전혀 쓰지도 않았지만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단순보증은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것이고 연대보증은 그런 보충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연대보증인에게만 청구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단순보증제도는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여서 모든 보증은 실상은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내가 빌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무섭네요. 사실 돈을 직접 빌리는 경우와는 달리 보증의 경우에는 실감이 잘 안 나서 거액의 채무에도 생각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의 감당 능력을 우선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경제력도 물론 잘 살펴보셔야겠죠. 인정에 끌려서 막연히 큰 보증을 선다면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보증계약은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잘 알아보지 않고 인감도장이나 심지어 인감증명서를 마구 남한테 맡겨서 보증을 서두르고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웃사람을 믿고 인감도장을 내줬다가 결국 큰 돈을 물어준 경우를 본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예방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원래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 경우에도 채권자와 직접 만나서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보증 설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갚아야 하는 것인지 등 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안 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것입니다.
네, 결국 보증도 그 돈만큼의 빚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증을 서야지 자칫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돈은 다른 사람이 빌려 썼는데 갚는 것은 모두 보증인이 했다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보증인이 손해를 벌충할 방법은 없나요?
예, 보증인이 채무를 면제를 하면 주채무자는 그만큼의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보증인은 당연히 이익을 얻은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상권 제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에 대개는 주채무자에게 아무 재력이 없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주채무자가 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왕에 당한 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채무자의 제기를 빌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사실 제 경험상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한생각 돌이키면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비롯한 금전 거래를 할 때 우선은 감당 능력에 따라서 정확한 거래를 하시되 그러고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피해를 당한 그 사실에만 연연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마시고 의연히 대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증과 같은 금전 거래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확히 냉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포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